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담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요. 그 다음에 16장에 들어와서는 남유다 그 요담 왕의 아들인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히 유다 왕국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아하스 왕 시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요담 왕 또 이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이 유다 왕이 세워지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형편이 어떠했는가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폐망의 길로 향하는 다섯 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했던 그 시기였던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어지는 다섯 왕들의 죽음과 왕이 되고 다시 죽고 라고 하는 이러한 혼돈 속에서 드디어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그 왕이 죽고 호세아라는 왕이 들어서면서 채 10년이 안 돼서 우리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 다섯 왕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여로보암 2세가 강국을 최강국을 이루었지만 죽게 되고 그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을 때 6개월 만에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암살당하게 되고 살룸이 왕이 되었다가 한 달도 채 통치를 못해가지고 므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암살돼 죽습니다. 그래서 므나헴이 새롭게 왕이 되어가지고 10년 통치하고 그 아들 부가히야가 2년 정도 통치한 다음에 다시 또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암살을 하죠. 다섯 왕이 지나가는 동안에 자그만치 세 번, 네 번의 암살이 계속 이루어져서 소위 왕권의 혼란 시대, 우리 중국으로 말하면 춘추 전국 시대와 같은 그런 혼란의 시대가 북왕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북왕국은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멸망의 때가 온 것 같은데 그럼 남쪽 유다는 어떨까? 북이스라엘은 그렇지만 남유다는 괜찮았을까? 남유다는 조금 형편이 나아요. 낫긴 하지만 거기도 별로 나은 것 같진 않아요. 아합과 이세벨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달랴가 남쪽 유다에 시집을 와가지고 왕비가 되죠.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어떻게 하다가 아들이 북쪽에 가서 예후한테 죽게 되고 아무도 없게 되니까 이 아달랴가 왕권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모든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유다 쪽에서. 그리고 자신이 왕이 돼서 한 6개월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암살돼서 살해돼서 죽고 말이죠. 그런데 그 살해되는 데서 6살 된 어린아기야, 그죠? 왕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요아스라는 왕인데 이 6살 된 요아스가 왕이 되어가지고 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후기에는 아세라스를 섬기다가 결국엔 어떻게 신하에 의해서 이 요아스가 죽게 되고 그리고 신하에 대해서 또 암살을 당합니다. 남쪽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요아스 왕 이후에 일어난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아들로서 왕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엄청나게 정치를 잘했고 하나님 뜻을 따랐는데 이 사람이 에돔하고 전쟁을 해서 이기고 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왕한테 도전을 하죠. 아하스 왕한테, 요아스 왕한테 도전을 해가지고 싸움을 하죠. 그런데 싸움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잖아요. 이 레바논, 백향목, 가시나무 이런 예를 들어가면서 싸움을 걸었다가 형편없게 패해버리고 그래서 이 아마샤 왕이 북이스라엘 요아스한테 체포가 돼가지고 포로로 사마리아에 가서 살다가 결국은 그 아들이 아사랴가 왕이 됐는데 이 아사랴가 왕이 협정을 같이 하다가 포로된 왕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하들이 그런 왕을 모실 수 없다 해서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라기스라고 하는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 무참하게 죽고 그리고는 다시 이 아사랴가 그 아들이 왕이 되죠. 벌써 우리가 아달랴가 죽었고 요아스가 죽었고 또 아마샤가 전부 신하나에 의해서 전부 배신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우시아 왕이 이제 왕이 되죠. 우시아 왕이 왕이 되어서 처음에 정치를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후반기에 갈수록 교만해지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시아 왕에게 문둥병을 주죠. 그래서 이 문둥병이 되어가지고 전반기는 정치를 잘해서 훌륭한 왕이 되었지만 후반기에는 문둥병이 되어서 별궁에서 평생 살다가 죽게 되는 이런 불운을 맞게 되죠. 남쪽 유다도 결코 나은 게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 벌써 3대, 4대째 전부 암살당하거나 질병, 문둥병으로 죽거나 그래요. 그리고 일어난 왕이 오늘 요담 왕입니다. 이 요담 왕은 일어나가지고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가 문둥병인데 죽질 않았어요. 별궁에서 살고 있으니까 아버지와 같이 공동으로 왕이 통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되죠. 근데 이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특별한 역할을 한 게 없어요. 이 열왕기하 15장 32절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뭐 별로 한 것이 없어요. 이 사람의 뭐 장점은 북쪽 이스라엘의 베가라고 하는 그 마지막 다섯 번째 악한 왕의 하나인 베가가 왕이 된 지 2년 때 왕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공동 통치하다가 25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 16년, 이 16년도 공동 통치를 빼면 10년이 채 안 되죠. 그렇게 통치를 하다가 결국에 죽게 되죠. 그 어머니 이름이 누구냐면 여루사라고 나와있죠. 여루사. 여루사는 누구의 딸이라고요? 예, 사독이라는 사람의 딸인데 실제는 이 사독의 딸이 될 수가 없어요. 사독은 만약에 사독은 제사장인데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 때 제사장이에요. 그럼 이때는 지금 자그마치 한 처사는 200년 이상 뒤에거든요. 그러니까 사독의 딸일 수도 없고 아마 제사장의 딸인 것 같아요. 얘기는 뭐냐? 왕권이 흔들리니까 이 왕이 제사장 가문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디에 힘을 얻게 됩니까? 제사장 세력을 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독의 딸을 결혼해서 여루사람 이 여자와 결혼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담 왕도 실제로는 왕권이 허약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뭐 통치한 걸 여기 34절에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 우시아가 통치한 대로 그렇게 했고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앞에서 옳은 일, 정당한 일을 했고 그런데 산당은 제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분향 제사 다 했고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일은 뭐냐면 성전 보수 공사에서 성전 문을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또 뭘 했느냐? 예루살렘의 곳곳에다가 망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유대 땅 좋은 땅에다 산 꼭대기에다 전부 다 뭐냐면 망대를 세워요. 그래서 지키더라고요. 보초를 세워서 지키더라고요. 왜 그랬는가 하면은 이때 이스라엘하고 아람이라는 나라가 동맹을 맺고서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한테 쳐들어오니까 이 요담 왕은 사실 치적이라고는 이스라엘 아람 군대하고 싸운 것밖에 없어요. 싸우는 중에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왕이 바로 16장에 처음 나오는 이제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하스 죽게 되니까 전쟁 중에 전쟁 때문에 죽은 건 아닌데 좀 일찍 죽었어요. 죽은 이유는 여기서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그리고는 아하스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20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16년 동안 통치하는데 이 유다왕 16장에 나오는 유다왕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물론 그 다음에 므나헴이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긴 하는데 그 사람하고 거의 첫째가라면 둘째가라면 서운해할 정도 아주 악한 사람. 너무 이 왕 유다 왕국은 전통적으로 다윗의 후손들 솔로몬의 정통 후손들이 왕이 되는 유다 이 소위 이스라엘 전체 왕국의 정통성을 가진 나라거든요. 유다가 그런데 하나님 머리로 엉뚱한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16장에 보면 요아스라고 하는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자, 요거 우리 아스왕이 어떤가?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4절. 아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스가 왕이 되니 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지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요. 이 사람이 보니까 이제 베가 왕 17년에 왕이 되었죠. 요담 아들의 왕, 요담 왕의 아들로서 20살이 되어가지고 왕이 되어서 16년간 다스렸는데 이 사람이 정치를 하고 왕으로서 행동한 것을 이제 평가를 해놓은 것이 2절, 3절, 4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의 평가한 걸 갖다가 한 다섯 개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2장의 중간쯤 보니까 16년을 지리하였으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남쪽 유다 왕들이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것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하여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것이 유다 왕들의 일반적인 평가예요. 모든 왕들이 다 그렇게 평가했는데 이 아스 왕 때 와가지고는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는 거죠. 다윗을 따라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아스 왕은 다윗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언약 속에 있는 그런 왕의 노릇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윗의 육신적인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이 사람의 행위나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은 혈통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언약 속에서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데 거기에 뭐냐면 첫째는 다윗의 혈통적으로 부모로서 조상으로서 다윗의 피를 받은 후손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의 후손의 피를 받아야만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 후손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뜻은 뭐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뜻은 뭐냐면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나온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다윗 언약의 혈통을 받는 사람. 굉장히 다윗 언약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후손으로서 왕이 됐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만 비로소 다윗의 사람, 다윗의 후손이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은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분명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혈통만 가지고 있지 껍데기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혈통은 있지만 다윗 언약에서는 제외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아무 영향이 없어요. 쉽게 요새 말로 하면은 예수를 믿기는 하는 것 같은데 실제 믿지 않는다. 교회를 다니는 것 같긴 한데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다. 뭐 이런 말이 될지 모르겠어요. 다윗의 후손은 틀림이 없는데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어. 이것이 이 사람에게 내린 첫 번째 이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유다 왕 중에 이런 평가를 받을 왕은 아무도 없었어요. 당연히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과 같았는데 이 사람만 지금 달라요. 누가 달라졌다고?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 이병태?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예, 한참 얘기하는데 이름을 모르고 가만히 있어요. 아, 이거 이름 아하스 왕이라는 얘기죠. 이 아하스 왕이 요담 왕의 아들인 아하스 왕이 바로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야, 여기서 지금까지는 왕들이 어땠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것이 유다 왕들의 일반적인 평가였어요. 왜냐하면 유다 왕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으니까. 그런데 요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며 하나님께서 이것은 옳다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질 않는다는 거죠. 다윗 또한 따를 뿐만 아니라 다윗 약속에서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친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그렇게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그래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시작. 예,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여러분들 이 말 들으면 아무 생각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열왕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여기는 남쪽 유다인데 이스라엘은 어디예요? 북쪽이에요. 북쪽.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면 항상 북쪽 생각해야 되고 유다 그러면 어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왕이 다윗 후손의 왕인데 누구를 따라한다고? 북쪽 이스라엘 열왕은 모든 왕을 따라했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아니 남쪽 왕이 왜 북쪽을 따라 북쪽 이스라엘 왕을 따라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인가? 북쪽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꼭 나오는 말이 있죠. 뭐라고요? 그렇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여 백성을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도 우상 숭배하고 전부 다 하나님의 뜻 좋지 않고 여로보암이 했던 그 금송아지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바알 섬기고 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남쪽 유다 다윗의 혈통을 가진 이 아스 왕이 하는 짓이 북쪽 왕 하는 짓을 따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조의 정통성이나 왕이 갖는 그런 것을 이미 버렸다. 이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갔다는 것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그 뒤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낸 이방인들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뭐 가나안도 있고 이런 많잖아요. 그런데 그 쫓아낸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자기 아들을 어떻게 불가운데로 진압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은 그 당시에 모압이나 이런 데는 암몬, 모압 시민이나 이런 사람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들 어떻게 했느냐? 어떤 국가에 큰 일이 있을 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서 간절하게 신에게 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인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이거는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게 그런 건데 이 아하스 왕은 이방신들 섬기는 게 좋아가지고 자기 아들을 제사까지 지내는 거예요. 나중에 므낫세가 하는 왕이 똑같이 그 짓을 하는데 이런 일을 했다. 그런 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 없죠. 이렇게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사람이 보면은 하나님이 아주 벌 내리시기 딱 좋은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좀 벌 좀 받을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 했느냐? 보니까 산당, 작은 산 위에 또는 모든 푸르나무 아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여기 산당은 우리가 뭐 이때까지 모든 왕들이 그랬지만 작은 산 위나 푸른 나무 아래라는 이 말이 나올 때는 아 가나안 백성들 원래 원주민들이 바알신을 섬길 때 했던 것이 우리로 말하면 소랑당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나무 좋으니까 거기다가 느티나무 아래서 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족속들이 똑같이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을 모르니까 느티나무가 크게 있으면 거기다가 살짝 신을 모았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아브라함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디를 가다가 상수리나무가 큰 데 있으면 거기서 꼭 제사를 드렸어요. 아주 고대인들에게 성전이 없으니까 뭔가 신령하게 되는 거, 뭔가 좀 두려움을 주는 경외스러운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상을 섬기는데 바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나무가 기묘하게 서 있는 거기서 절하죠. 돌 바위 동그라 굉장히 크면 거기에서 또 뭐 물떠놓고 또 제사하죠. 어디 좀 좋다는 데 가보면 돌 세워놓고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똑같이 우상 섬기는 일을 이 아스왕한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스왕은 좋은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징계를 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5절에 보니까 징계가 나와요. 자,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아람왕 느신과 이스라엘 왕 르왈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스를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이때 무슨 일이 생겼냐? 바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한 거예요. 유다 왕이 아스가 그런 짓을 하니까 용서할 수 없으니까 바로 북쪽 이스라엘과 이거 이제 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아람의 동맹을 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이건 구약 성경을 특히 이사야 선지자 이후 이 혼란기에 일어나는 그 성경의 시대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 구약의 우리가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때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죠. 그러면 갈릴리가 있고 여기가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죠. 여러분 이쪽이 동쪽인가 이쪽이 동쪽인가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쪽이 동쪽이죠. 저는 이쪽이 동쪽인데 자 이쪽이 동쪽을 하겠습니다. 자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는데 북쪽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북함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남쪽은 뭐요? 자 북함은 뭐?
이스라엘.
북한 남 남한 이게 아니고 남유다 북왕국. 자 북왕국은 여기 있고 남유다는 여기 있는데 북쪽이 남쪽보다 훨씬 크고 힘이 세요. 땅도 넓고 그리고 군사력도 인간도 많아요. 왜 10지파가 소속되어 있고 여기는 한 지파 두 지파밖에 안 되니까 수가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이 훨씬 세요. 그런데 북쪽은 이제 곧 망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있는데 가나안 땅 이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가 뭐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람. 이걸 우리는 시리아 땅이라고 그러는데 그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아람 땅이 바로 붙어 있으니까 매번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달렸어요. 그런데 이 아람이 워낙 강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아람어를 쓸 정도로 이 이스라엘은 아람의 영향권에 있었어요. 근데 이 아람이 방해갑니다. 왜냐하면 이 아람 더 밖에 있는 이쪽이 있는데 여기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는 대제국이 됩니다. 근데 이게 신흥 제국이 막 되면서 이 나라가 동쪽 이쪽 남쪽으로는 바벨론이 여기 쪽에 있어요. 이 바벨론을 무찌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 이쪽으로 여기가 지중해가 이쪽이 지중해인데 지중해 이쪽으로 나오고 싶은데 나오려다 보니까 아람도 걸리고 북이스라엘 유다가 다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는 요 애굽이 있어요. 애굽. 그럼 애굽까지 가서 좀 해보려고 하니까 이 주변에 걸리는 게 많으니까 너희들 꼼짝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갖다가 꼼짝 못하게 이제 정복을 하고는 속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베가 왕 때에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짜고 야 아수르가 저게 커지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싸우면 이길 거 아니냐 동맹을 맺습니다. 이 동맹을 맺으면서 여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북이스라엘과 이제 아람이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뭐 에돔이라든가 이쪽 밑에 있는 블레셋이라든가 이런 걸 다 이제 동맹을 맺어서 4개국 5개국 동맹이 됐어요. 그런데 딱 가운데 있는 요 남쪽에 있는 누구? 유다가 남았는데 유다도 너희들 이제 아수르를 우리가 공격할 테니까 동맹을 맺자 하고 보내니까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 노. 유다는 굉장히 이 지혜로웠어요. 당시에 떠오르는 아수르를 대항해서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실제로 아수르가 나중에 통일하고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이 아수르한테 죽는다 생각을. 그러니까 유다는 니네들이 동맹해도 우리는 니네 편 안 하고 누구하고 아수르하고 우리는 하겠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 아수르하고 유다가 유다 남유다 아수르하고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 밑에서 반대를 하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격해온 게 바로 이 16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격했다. 여기에 보면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왕 베가가 이제 싸우려고 유다 너희들 항복하든가 우리하고 동맹을 맺자 하고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하는데, 지금 정책이 뭐냐면, 이쪽 동맹군들은 친아람 정책. 왜냐, 아람이 그 전까지는 최강이 미국이었으니까. 근데 중국이 더 세지면 중국하고 얼른 붙어야 되는데, 계속 여기만 좋다 그러는 거야, 아람이. 근데 유다는 벌써 그걸 알고 아수르하고 붙었다는 거야. 그래서 쳐들어왔어. 요런 내용이 이사야서 7장에 보면 나와요. 이런 내용이. 그래가지고 이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공격, 이, 여기에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는 왜 공격을 하는가 이유가 안 나오는데, 아람왕하고 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한 이유가 딱 하나가 있었어요. 동맹하는데 반대했기도 하지만,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아스왕을 폐위시켜버리고, 딴 사람을 다부길이랑, 이 다부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가 7장에 그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다부엘이라는 사람, 쉽게 해서 어영 정권을 세워서 우리하고 동맹을 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공격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보면, 그 7장에 보면은 바로 이 아하스 왕에게 딱 나타나서 예언을 합니다. 왕이세요. 절대 저놈들한테 우리가 지지 않습니다. 이깁니다. 그 얘기가 바로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이 말이에요. 예언을 그렇게 해요. 절대 우리가 이긴다. 지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와 같은 존재다. 이사야서 7장에 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절대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이길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사야가 또 하나의 중요한 예언을, 이기지 못한다. 저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긴다는 예언 안 하고, 두 번째가 유명한 소위 우리말의 임마누엘 예언이랍니다. 임마누엘 예언이 뭐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예언이 나온 것이 바로 7장 14절인데 그 예언이 바로 그때 나온 거예요. 지금 북왕국하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와서 이제 유다가 망할 직전이 됐는데, 그때 예언한 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요 왕은 아하스의 왕 아들인 히스기야 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예언을 영원한 유다 왕국의 왕이신 누구? 예수님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 바로 이 이사야 7장에는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이렇게 공격을 해서 못 이겼어요. 못 이기니까 이 아람하고 이 북이스라엘이 화가 나니까, 예루살렘 점령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람은 다른 데를 전락해서 엘럿이라고 하는 땅을, 항구를 점령해가지고 그걸 뺏어가 버리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공격을 못했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남유다를 공격을 해가지고 대단한 성과를 올려. 예루살렘하고 이 아스 왕만 이제 정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루에 유다 군사가 12만 명이 죽습니다. 이게 역대하 28장에 보면 이 전쟁 기록이 나오는데, 하루에 북이스라엘 군들이 남유다의 군사 12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이 아하스 왕의 아들을, 바로 세자죠,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국내 대신, 총리 대신, 학교 대신 다 이게 죽습니다. 이 북이스라엘한테 남유다가 초토화가 되어버려요. 그리고는 남유다에서 이 여리고 성이고 이런 각 성에서 20만 명을 포로로, 인질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한테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마는 거예요. 물론 재미난 얘기는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역대하 28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20만 명의 이 남유다 포로를 데리고 사마리아 성에 탁 귀환을 하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는 선지자가 한 분이 있어요. 오데시라고 이름을 불려요.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오데 선지자가 남쪽 유다 형제들 20만 명을 잡아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오는 북이스라엘의 장군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장군들 앞에 나가서, 아, 이 선지자, 고대 선지자가 큰 항의를 합니다. 잘 들어라. 이 전쟁을 왜 났는지 알고 왜 이겼는지 아냐. 하나님께서 유다가 잘못하기 때문에 분노하셔서 징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게 만든 것이지, 너희들이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뭐가 잘났느냐? 너희들은 그들보다 더 못한 존재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남쪽 유다의 형제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와서 자랑스럽게 너희들이 지금 성에 입성을 하려고 하느냐? 이건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는 것이다. 하지 마라. 아니 오대 선지자가 어디 선지자냐.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인데 당당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장수들이 그 말 듣고 어땠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군요 하더니만 전부 다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뺏어온 폐물들 다 돌려주고 고기 잡아가지고 고기 국 끓여주고 헤엄진 옷 다 꾸며가지고 새 옷 입히고는 그리고 잘 모셔가 여리고로 돌려보내요. 20만 명 다 그렇게 돌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려는 뜻이 아니라 징계를 하시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오대 선지자의 그 아주 훈계한 말이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얍삽하게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보다 더 못한 놈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는 이 아하스 왕이죠. 자 이렇게 완전히 이제 죽게 되니까 이 아하스 왕이 생각하고 이럴 바에는 빨리 아수르 왕한테 원조를 요청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사자를 보냅니다. 아수르 왕한테 왕이시 우리 지금 죽게 됐어요.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우리를 당신 공격 안 한다고 동맹에 안 가입 안 한다고 우리를 죽이니까 당신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하면서 사자를 보냅니다. 그때 이 7절에 보면은 이 아하스 왕이 나는 왕의 신하입니다.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보내요. 그러니까 완전히 국익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형편없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왕궁에 있는 또 여호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곳간에 있는 금은 은금이죠. 은금 이런 걸 착 들어가지고 다 금금 모아가지고 그걸 뇌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 아수르 왕한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수르 왕의 이름이 누구였냐고 이 이름을 꼭 외워야 합니다.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역사에 나오는 유명한 왕입니다. 아주 유명한 디글랏 빌레셀. 이 디글랏 빌레셀 왕이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지중해 쪽으로 진격을 하려고 그러면은 요 아람, 북이스라엘 이런 것들을 공격해야 되는데 유다도 공격해야 되는데 아니 유다가 돈사 들고 와서 좀 공격해달라니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내가 그러면 너를 도와주지. 그걸 구실 삼아서 공격해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메섹을 정복해버리고 말아요.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인데 다메섹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아람왕인 르신을 갖다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유다는 너는 내가 구해줬으니까 이제부터는 영원히 우리의 예속된 속국이다. 그래서 뇌물 바치고 돼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뭘 하냐. 너는 이제부터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아수르 제국의 한 주다. 스테이트다 너는.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리면 그래 나라가 쫓다고 하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1년 뒤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해.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아수르가 왕을 아수르는 우리가 지금 역사 땅으로 보면 이락 땅 정도 될 거예요. 이락. 아마 아람족이 시리아나 이락이 좀 섞였을 거고 아수르는 어디? 이락 땅. 그 다음에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메대는 인도예요. 인도. 그 다음 바사 제국이라고 있죠. 바사는 이란이에요. 이란. 이란. 바라는 바라. 이 바사 제국이란. 그러니까 대단한 거. 이 우리 이란, 이라크, 인도 이런 사람들 이 중동 역사에 보면 대단한 나라들이에요. 그게 한 왕국을 이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벨론? 바벨론 제국은 역사상 최고 제국인데 이거는 그 후손들이 누구냐? 지금 땅으로 하면 쿠웨이트 정도 땅일 거예요. 아마 쿠웨이트 땅. 족보도 없어요. 근데 이 우리가 축구만 하면 이란 겁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정신이 대단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왕국을 왜냐하면 세계를 한번 제패했던 그런 제국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드디어 아수르가 아람, 북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유다까지 속국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에돔까지 다 쳐버리고 블레셋 다 쳐버리고 이 일들을 완전히 통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살아났지만 형편없는 모습이 돼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10절부터 20절 사이에 일어난 일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 유다 왕이 살려주고 구해줬는데 실제로 이 빌레셋, 디글라 빌레셋 이 왕이 와가지고 뭐 했는가 하면은 유다를 구해준 게 아니라 오히려 유다를 약탈을 해갑니다. 왜냐면 싸움을 도와주는 대가로 돈 내놔라, 뭐, 은금을 가져와라, 뭘 가져와라, 다 뺏어가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 구해줘. 지 욕심 다 채우고 나는 돈만 주고. 그리고 남을 종대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유다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유다가 형편없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스왕이 여기서 속절없이 또 꾹꾹 해가지고 짐 싸들고 예루살렘 성대는 또 돈, 금, 이런 거 또 싸들고 어디로 가느냐? 다메섹으로 갑니다. 왜냐면 이 아스왕이 빌라빌레셋이 거기 있거든요. 빌레셋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가서 이제 축하도 드릴 겸해서 거기를 갑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갔어요. 하, 이 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데가 멀어요. 굉장히 먼 길인데 거기를 갔더니만 왕이 있었겠죠.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 오늘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이 아스 왕이 다메섹에 딱 가서 보니까 아수르나 이 아람족이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보니까 아 이거 신전이 장난이 아니거든. 대단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딱 빠지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열왕기하 28장에 보면 이 나라의 이 사람들의 신은 이렇게 나라를 지켜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는데 우리가 섬기는 이 여호와 신은 뭐 하는 거냐 이게야. 종이나 만들고 힘이 없다. 이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20년 무대 봤는데 가게 하나 되는 거 없어요. 나 천주교 간단다. 불교 간단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이 아스왕이 순간으로 딱 생각해요. 아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뭘 겁니다. 북쪽 쫄딱 망했고 우리는 종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 신을 섬겨야지 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신이구나. 이 사람들 신이 아,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가지고 이 아하스가 그 제단 모양을 구조를 받아 이제 쫙 저거 사진을 찍습니다. 쫙 찍어 그러나 이게 모양이 어떻게 된가 카톡으로 해가지고 보내줘요. 그래서 그냥 길이는 얼마고 모양으로 뭐 디자인 딱 해가지고 카톡으로 착 보내요. 그걸 거기서 해가지고 이런 거 빨리 제단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던 다 누가 있었는데 제사장한테 보냈는데 그 제사장 이름이 우리아라고 하는 제사장. 우리아. 우리아는 누구의 남편이죠? 바세바. 바세바. 이름만 똑같다는 거지 사람은 다르죠. 우리아라는 사람이 그 당시 제사장이었는데 아이 제사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카톡 하는 거딱 열어봤더니 거기에 뭐라 돼 있느냐. 그림이 하나 딱 있는데 잔소리 말고 이대로 제단을 만들어라. 근데 제단의 구조 사진이 딱 나오고 사이즈가 딱 나오고 설계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왕이 오시기 전에 자리하자 그대로 착 만들어놨어요. 제단을. 그래서 제단을 딱 만들어가지고 왕이 이걸 왜 그러려냐. 이 제단을 뭐에 쓰려고 할까 궁금했겠지만 한번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메섹에서 마련다 하고 왕에게 축하다 하고 거기 가서 자기도 이제 분향을 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야 이 신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구강해야지 이제 내가 강대국에 좋은 일 훌륭한 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이제 이걸 우리나라에서 개발해야지 하고는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단을 보고 단 앞에 나아가서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왕이 다메섹에 와서 돌아와서 보자. 돌아와서 단을 보고 단인에 나가서 그 위에 제사를 지내고 이게 아주 막 급박하게 이 사람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복을 받고 싶으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뭔지. 자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범죄가 뭐냐면 첫 번째 경우 여호와의 제단을 이방 시대의 제단으로 개조해 버렸다는 거지. 하, 이게 보통 문제. 뭐 제단이야 뭐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라 산당에서조차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제단은 갖다 우리 지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때 다 했잖아요. 제단의 높이가 얼마, 길이가 얼마, 가로 세로 얼마, 뭘로 만들고 금으로 씌워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받으려는 제사에 대해서 제단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계를 하셔가지고 알려줬던 그 솔로몬이 그대로 만들었거든. 그런데 그 제단을 치워버리고 거기에다가 저쪽 누구와 다메섹에서 쓰는 그 제단을 거기다 가운데다 탁 놓습니다. 그리고는 뭘 하냐 보면 13절에 보면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직접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이 지금 누가 있어요? 우리아가 있는데 우리아 잠깐 동안 서 있었겠죠. 우리아는 아마 옆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서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아스 왕이 자기가 번제물, 소제물 갖다가 대서 자기가 불사르고 그 다음에 거기 붓는 전제 기름을 이렇게 자기가 붓고 그 다음에 수분제 들어야 될 짐승의 피를 자기가 해가지고 제단불에다 자기가 바르고 이런 짓을 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야, 여호와의 제단에 제단을 바꾸고 변종시키고 개조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 제단이 있는데 번제단 그걸 그럼 어떻게 버릴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버린 게 아니라 정중앙에다가는 이단의 제단을 놓고 그걸 슬쩍 북쪽에다가 살짝 구통에 옆에다 놔둡니다. 그리고 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고 얘기가 되죠.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스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하여 가로되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와 왕의 번제와 그 소제와 모든 국민의 번제와 그 소대와 전제를 다 이 큰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고 오직 높다는 나의 물을 이래 쓰게 하라. 이게 뭐냐? 이방 제단인 그 큰 제단에 앞으로 모든 제사, 우리 예배 이런 건 다 거기서 하라 이게. 그러면 그 대신 여호와 높단이 지금 이쪽에 있는데 이거는 버리질 못하니까 높단을 나누고 거기에 뭐 했습니다? 나의 물을 이래 쓴다. 자기가 혹시라도 하나님한테 뭐 물을 일이 있을 때 그걸 쓰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는 이방신의 제단에서 제사를 다 드리고 그래도 혹시 더 좋을 게 있을까 해서 점을 치려고 짐승을 잡고 먼저 하면 내장들 이런 걸 그 단다 올려놓고 점을 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쓰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내가 여호와께 물을 일을 거기서 쓰겠다는 얘기를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제단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짓을 했냐. 그것까지만 해도 좋은데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많은데 그걸 갖다가 다 뜯어고쳐 자리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물두멍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물 씻는 제사 제물들 씻는 물두멍에 받침대가 받침대 다 떼어버리고 이걸 갖다가 성전들을 밖으로 내놓았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낭실이라고 했어요. 낭실은 뭐냐면 이제 제사가 안식일에 성전에서 성소에서 제사를 지낼 때 왕이 행차하게 되면은 왕이 왔는데 성소 안에서 제사를 지낼 때 밖에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왕이 힘들잖아요. 해도 비치고 유대 땅이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좀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이 이 성전 본전에서 예배를 들 때 그 성전 뜰에서 기다리는 장소 텐트를 쳐가지고 햇빛을 가리는 그걸 낭실이다. 근데 왕이 거기 가서 딱 이제 기다리면 제사 지낼 때 왕도 못 들어가니까 그 앞에서 기다려야 되고 그 제사 지내는 걸 보고 거기서 예물도 드리고 왕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낭실을 갖다가 바꿔가지고 이 아수르 왕 때문에 그 아수르 왕이 겁이 나가지고 이 낭실을 성전 안으로 옮깁니다. 거룩한 이 제단 앞으로 그러니까 지성소하고 성소에 있는 그 성전 안으로 이건 밖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냐. 아수르 대왕님께서 혹시 오셔가지고 지금은 어차피 여호와 성전이 아니잖아요. 혹시 제사를 지게 되면 그 대왕님이 오셔서 밖에 어떻게 있냐 이거지. 그래서 그 안에다 낭실에다 거기다 탁 왕을 모시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성전이 다 무너지는 일을 했어요. 이 아스 왕은 철저하게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모든 이방신을 다 끌고 들어가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혼합주의 아주 철저한 요소,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 자, 중요한 측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왕이 타락을 했어요. 정치가 타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치가 타락하고, 그 다음에 종교가, 제사장이 타락을 했어요. 제사장 같으면 왕이 지시를 해도 자기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사람이니까, 왕이 아스왕이 그렇게 아무리 구조를 보내고 설교 도면을 보내도 왕이 오거든 내가 이거 한번 붙어야 되겠구나. 여호야다가 그랬잖아요. 이건 안 됩니다. 그래야 될 텐데 왕이 오기 전에 내가 미리 만들어야지 아부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이런 정신이 없어져 버려요. 정권에 붙어가지고 아첨하고 얻어먹으려고. 사실 이 제사장 우리야 같은 경우에 하려면 선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거부하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지금 좀 따라하고 얼른 하고 하는 거죠. 어떤 걸 해야 되는 게 맞겠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죠. 아, 거부해야죠. 여러분 삶에서 거부합니까? 이런 세속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거부합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 용서하면 되죠.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국이잖아요.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전달하는 도구예요, 도구.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하나님께 지통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해야 되는 이 종교 지도자인 제사는 둘 다 썩어버렸다. 이미 여기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스를 보고 다윗 왕을 쫓지 않았다. 다윗의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열왕을 쫓았다.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는 이런 선언을 받게 되는 이런 결과가 가져왔다. 이스라엘 타락이에요. 바로 이때에 활약했던 유명한 선지자 두 명이 있어요. 이 아스와 누굴까요? 선지자 누굴까요? 이정근, 이병택. 자, 누구겠어요? 유명. 이사야하고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때 선지자,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활약을 하는데,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가장 훌륭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오직 그 사람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거 보세요. 처음에 7장 11절에 뭐 아까 임마누엘이라. 오직 저절한 대 아들 나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 첫 번째 7장 11절에요. 그 다음에 9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한 아기가 태어날 때 이 아기는 정사를 벗게 되었고 기묘자요 평강의 왕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9장 6절에 또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가면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또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을 11장에서 또 예언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어디가 보냐면 32장 1절에 가면 의의 왕이 너희를 영원히 다스릴 거라는 영광의 왕인 예수를 다시 예언하고 그 다음에 35장에 가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구원을 회복했을 때 일어나는 영원한 이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3장에 가면은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가 죽으시면 그가 찢기는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황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 요한 이사야서 이 53장에서 이사야가 그런 선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얘기는 뭐냐? 완전 세상이 거꾸로 가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아스 왕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말이 유다지. 유다는 다윗 왕의 후손도 아니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제 이방 신들 곳곳에서 산 꼭대기, 산 나무 뭐 어디든지 물 누르고 땅 좋고 하면 전부 다 명당 자리에 누가 가 있어요? 이방 신들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제사를 지내는 이것이 중요한 거야.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그분도 우리가 섬겨야 되지만 나는 또 이 이방신 아세라도 섬기고 바알도 섬겨야 된다. 또 저 아수르 신데 그 사람들도 섬겨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군대를 세게 해주고 바알신을 잘 섬겼더니 농사가 잘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쫄딱 망하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신이란 신은 다 섬기는 오늘날 우리와 같은 이런 혼합주의가 돼버린 말이야. 잡신들 섬기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있다. 그것을 예언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 미가 선지자도 유명한 선지자.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 유명한 선지자인데 뭔지 아세요? 이거 모르시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얘기해요.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지 아니하다. 너에게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왕이 너에게서 나실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출생이 베들레헴이랄 것이라는 그 예언을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시대가 암흑의 시대일수록 우리 예수님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스왕 때 선지자 누구라고 둘이? 선지자가 누구요? 베가, 아스, 그런가요? 그럼 예레미야 누구의 선지자 두 누구예요?
미가 있어요.
예, 이사야와 미가라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러한 참 속에서 바로 이사야, 미가 이 두 선지자가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야서를 읽거나 미가서를 읽을 때는 이 아하스의 그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아, 북쪽 왕국이 이렇게 쳐들어왔구나.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략할 때 아수르한테 붙어가지고 명맥을 유지하면서 정작 가장 약할 때 그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의지를 해야 되는데 이사야가 얘기하는 게 너는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의지해라. 7장 11절이면 너는 가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해라니까 이 아시아 왕이 뭐라냐면 저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도와주 구하지 않겠다. 실제로 하나님께 구해도 지금 이 사람들은 될까 뭐 되겠지 당연히 그죠. 근데 하나님께 구하기는 사람을 찾아가고 힘을 찾아가고 집을 찾아 결국에 그래가지고 망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다 역사상 이 남유다 역사상 가장 개혁적인 우리 히스기야 왕을 다음에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